할렐루야. 자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딱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곤하실 시기일 텐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은혜의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 너무 이쁘죠? 예,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셉의 축복 마지막 절입니다. 26절을 우리 한번 다시 전체가 큰 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만 시작.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빌었던 모든 복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이 본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참 놀라운 복을 지금 누릴 사람이 앞으로. 그러면 이 복의 의미가 뭘까 해서 우리는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고백인가 하면 요셉이 참 그동안 억울함도 겪었고 활쏘는 자들이 가진 모함으로 거짓으로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팔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걸 이기게 할 뿐 아니라 그 가지가 샘 곁에 심기워졌기 때문에 어딜 넘게 만들어요? 담을 넘게 만들어요. 담이라는 것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의 전 생애 속에 그를 가로막았던 어떤 모함, 억울함, 거짓, 공격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요셉의 생애 끝에 그 마지막 고백이 뭐였는가를 한번 들여다보면 요셉이 누렸던 복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왜 요셉의 가지를 담장을 넘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그 생의 하이라이트를 몇 장면 우리가 꼽으라면 어느 지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까? 또 아득해지죠? 예. 아무래도 형들이 요셉 앞에 조아려서 요셉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예. 요셉의 이야기는 다 뒤집어집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도단 들판에서 붙들릴 때는 형들이 요셉을 먼저 알아봤어요. 저놈, 저 요셉 아니야? 보니까 요셉 맞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 반대가 되죠. 나중에는 요셉이 형들을 한눈에 알아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미세한 장면 하나까지 요셉의 생애를 다 뒤집어 놔요. 얼마나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주도하시는 역사가 확고한지를 그런 미세한 장면 하나 속에서까지 독자들에게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형들은 몰라봐요. 그리고 이제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의 마음은 정으로 불타오르죠. 그리고 한 번은 고비를 넘기고 안에 들어가서 시곧 울고 난 다음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나와서 이런 뜻밖의 놀라운 고백을 형들에게 먼저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떡하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인 줄 알고 자기들이 죽이려 했고 팔아 넘겼던 그 동생이 이 대제국의 재상이 돼 있었을 줄이야 상상해서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들라. 내가 누군지 아시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팔아넘긴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형의 입장에서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요. 그렇죠? 뭐 별로 놀라는 표정도 아니신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신이 뭐 다 나갔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 그러지 말자 그랬잖냐.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뜻밖의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서 처음으로 요셉의 입에서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요셉도 형들이 자기 무릎 앞에 조아린 이 믿겨지지 않는 광경을 보고서야 그동안 툭툭툭 끊어져서 이건 또 뭘까? 이거 왜 이러지? 해석, 이해, 설득도 안 되었던 모든 장면들이 생애 구빗길들이 쭈룩 다 큰 하나님의 스케줄이었고 하나님의 시간표였고 하나님의 그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하나님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게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 군에서 일석조모, 일조조모 할 때 그 주변 사관들이 툭툭툭 건드리고 지나가죠. 그러면 병사들이 자동 반사적으로 뭘 댑니까? 자기 관등 성명을 대요. 그건 생각을 하고 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길에 서서 그냥 무슨 일로 쿡쿡쿡 찔릴 때마다 자동 반사적으로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러신구나. 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과 주제가 누구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의 언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언어가 튀어나와요.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요셉의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어떻게 되신 분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텐데 보내심을 받았어요. 아, 내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할 때는 재수가 없어서 팔려온 줄 알았고 스펙이 모자라서 감옥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 기근이 가득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시대를 먹여 살리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팔았나이다, 보내셨나이다. 보내셨나이다. 이제서야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눈이 확 떠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성도들의 어떤 인생의 기본 기초 같은 고백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이게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고백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그 회사에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왜? 밥벌이 하라고요? 아니에요. 물론 그 회사를 통해서 밥은 먹고 살지만,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밥은 먹고 살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수는 생명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자리입니다. 이건 우리 삶에 안 맞닥뜨리는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적용이 됩니다. 그 신랑 누가? 하나님이. 그 아내를 누가?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네. 아유, 내가 어쩌다 저런 걸 만나가지고.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왜? 아, 내가 어쩌다 이런 집안에 시집 왔을까? 누가?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대박이죠? 이거는 내 인생 속에 전부 다 적용이 되는 은혜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팔아먹었나이다? 아, 이게 내가 팔려온 자리가 아니었구나. 아, 처음에 이 직장 들어올 때는 참 맨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직 생각하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 때려치우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만 너덜너덜했는데, 오늘 새벽에 50차 특세 때 송 목사가 잠이 들깬 음성으로 제가 잠이 좀 들깬 것 같죠? 예,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누가 마지막까지 누린 복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의 지난 모든 삶의 과정도 이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담을 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지도 않고 형들한테 오냐. 아유, 우리 막둥이. 사랑만 받고 그저 곱게 집안에서 울타리에서만 자랐다면 이런 시대적 기적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인생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다음 절. 시작.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보내셨나이다. 마지막 8절을 좀 띄워주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아니 이게 왜 아니에요? 형들이 보냈지. 팔아먹은 건데.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이 팔려온 그 혹독했던 가혹하고도 잊고 싶었던 시간들을 어떻게 탁 해석해요?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해석을 해요. 당신들이, 형님들이 나 여기 판 거 아니에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멋입니다. 이게 낭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응? 요즘 김사부들 보시느라고 고생들 하시죠? 사실 그 내용이 다 성경에 있어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맞죠? 바로는 자리만 높았지 실질적인 주권과 통치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요셉이 다 하고 있어요. 요셉이.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서 언제 나가나. 그냥 기약 없는 시간을 절망의 나날을 그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갇혀 보내던 요셉을 하나님이 뽑아냈어요. 하나님이. 그 감옥에 있는 시간은 요셉에게는 철저하게 외면되고 잊혀진 시간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람을 울려서 우리의 졸음을 깨게 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새벽마다 이게 재미예요. 가끔가다 하면. 근데 지금 어제도 울리더니, 어제도. 딱. 어제도 29분에 울렸어요. 괜찮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17장.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자, 세상은 성도들을 왜 미워해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 쏘는 자가 어떤 자라 그랬어요? 말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말로 모함을 하고 그 못된 짓을 요셉의 주변 인물들 중에 누가 시작했습니까? 형들이.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읽다 보면 전부 말 때문에 요셉이 모함을 겪고 말 때문에 동생한테 불평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부 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아주 흔들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성도의 정체성이기도 한데 이 밸런스가 깨지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공동체예요. 맞죠? 성도의 운명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일터에서 세속적인 일을 하며 살지만 거기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보통 지혜가 없이는 힘든 겁니다. 차지다면 그들끼리만의 리그도 되고 차지다면 그냥 적당히 동화돼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단단하게 지키면서 세상의 매력적인 메시지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17장은 예수님의 유명한 중보기도의 장이잖아요. 다음 절을 좀 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요?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아유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불신앙적인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고락을 보지 않고 그냥 빨리 데려가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 저녁 골로새서 강해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말이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종말은 언제 끝나요? 예,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이미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종말의 긴긴 지난한 시간 속에 끼어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의 기초가 불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공고한 일을 겪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빨리 여러분들을 그 이 세상의 죄 더 짓기 전에 빨리 손 털게 하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신방을 가도 그런 소리 자주 하세요. 아유, 날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90 넘어서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길게 살려두는지 모르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그 허러운 허공에 그저 무심히 날아가는 것 같은 참새 한 마리도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지거나 존재해 있는 인생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저기 인간이 수십억 명인데 뭐 그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이럴 땐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따 대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그 창조주와 주권자에 대한 그건 불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얼마를 벌어오느냐, 무슨 착한 일을 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자체에 목적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그런 불의가 기초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그 두개 하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땅에 뭐 80을 살게 하시든 90을 달리게 하시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정한 몫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축복할 때도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다고 되어 있죠? 분량대로.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분량은 인간이 지표를 가지고 세속적으로 가늠하는 분량이 아니고 하나님의 맡겨진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뭐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설교 시간에 이런 질문 겸 인식을 새롭게 자각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성도의 삶은 목적이 거룩과 행복 중에 어느 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행복은 수단적 가치예요. 거룩한 삶이 되면 행복은 저절로 쫓아오는 가치지 그 행복 자체를 성도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복잡해집니다. 우린 거룩이에요.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은 어떤 일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밀착된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밀착된 삶의 태도라는 것은 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허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부족해도 연약해도 누추해도 이 아이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 일정한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게 거룩한 태도예요. 그래서 거룩은 상태 개념이 아니고 관계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이 납니까? 그 거룩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왜 관계 개념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니 너희도 내게 거룩하라. 관계 개념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내가 너에게 거룩하대요. 그 말은 좀 부부 개념으로 직선적으로 표현하자면 여보 난 당신밖에 몰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도 누구밖에 몰라야 돼요? 예? 옆집 아저씨 1% 사랑하고 우리 신랑 99% 사랑하고 이게 말이 돼요? 사랑이라는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all or nothing이에요. 전부 아니면 전무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상태 개념이 아니고 관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다는 말은 나는 너밖에 몰라. 그걸 어디서 증명하셨죠? 십자가.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신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삶의 장면을 마주하든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행복은 그 기쁨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네, 행복 자체만 추구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볼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세상이 싫어하게 돼 있어요. 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주 진저리가 난다. 그런 진리니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 중요합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할렐루야. 이것이 누가 한 고백과 똑같습니까? 요셉이 한 고백과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마지막 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은 뭘로 거룩하게 된다고 얘기했죠? 진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만병통치약이나 아주 즉효가 나타나서 단박에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법은 없어요. 사람이 하나 바뀌고 하나 변하는데 수십 년 걸려요. 사람만큼 끔찍한 존재가 없습니다. 참 더딘 게 인간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다시 한번 오늘 창세기 49장 본문을 보시면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여기 나서라는 말은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넘쳐서 그 말이에요. 넘쳐서 우열의 개념이 아니에요. 넘쳐서 담을 넘게 되었죠.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전부 누구의 머리로 돌아가요?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요.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어떤 자요? 뛰어난. 자, 앞을 보세요.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뛰어나다라는 말이 나지르라는 말이에요. 나지르. 나지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의 나지르라는 말로 그 자리매김된 신분이 있었죠. 나시린. 나시린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헌신된.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뜻을 풀면 수동태로 헌신되어진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어진.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헌신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존재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 삼일교회는 헌신예배 같은 거 안 드리는데 사실 헌신예배를 따로 드린다는 것은 조금 모순적 행태도 있습니다. 왜? 우리 존재가 이미 헌신됐어요 안 됐어요? 세상 속에 헌신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헌신예배 속에는 그것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마음을 바로잡는다라는 의미에서는 뭐 그것도 또 유의미해요. 근데 아주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미 우리는 나시린이에요. 뛰어난, 이 말은 탁월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구별되었다, 헌신되어졌다. 자, 그럼 우리가 저 사람 참 헌신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전통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그냥 깍두기예요, 깍두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깍두기라는 말 아세요? 예. 그런 표현을 옛날에 우리 애들이 놀면서 썼어요. 얘 깍두기 하자. 뭐. 그러면 깍두기는 어디나 다 깍두기가 있어요, 교회에도. 그러면 저 사람 진짜 뭐 차양대도 하고 주차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주방에서까지 일을 해.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귀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탁 도드라진 어떤 이미지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헌신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진짜 어려운 헌신은 뭘까요?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데도 드려지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터에서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과장이면 과장으로서, CEO면 CEO로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보내어진 자로서의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헌신이에요. 그걸 보통 우리가 일상의 헌신이라고 하죠. 제가 열처녀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10명이 신랑이 늦게 온다고 다 잤어요. 신랑이 오신다 누가 소리 지르니까 5명만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나고 보니까 문제가 발견이 됐죠. 곳에 5명은 기름이 딸랑딸랑해요. 신랑 도착하기까지는 기름이 안 돼요. 꼬달라 그러니까 다섯 처녀가 냉정하게 거절을 해요. 너희들 꼬졌다간 우리까지 못 들어간다. 맞는 말이죠. 빨리 지금이라도 저 마을에 내려가서 기름 사오면 되지. 근데 그 야밤에 어디 가서 기름을 사요? 근데 그때는 이 유대 공동체의 삶 속에 어느 집에 그 마을에 혼례가 있다면 그날은 다 서로 품앗이하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다 열어놔요. 이미 그때 24마트가 작동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부랴부랴 내려가서 사갖고 오니까 그 사이에 일이 늘 그렇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서 남아있던 기다리던 다섯 처녀와 함께 문은 닫히고 냉정한 종말론적 선언이 떨어지죠. 문 열어달라고 난리죠.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우리 10명이 다 일어났고 졸기도 다 함께 잤고 한데 뭐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러니까 물리적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거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준비를 얘기합니다. 준비. 여러분 그 준비는 물어봅시다. 기름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름은 신랑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까? 온 다음에 준비하는 겁니까? 오기 전에 준비해야죠. 그런데 더 문제는 신랑이 몇 시에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항상 늘 오늘이 종말의 마지막 시간처럼 늘 처음처럼이 아니고 늘 지금이 신랑이 오는 시간처럼 그게 일상의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도 그런 뛰어난 나실인으로 세상에 보내어져 하나님 앞에 감당해내는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입술의 세 가지 고백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하시려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언제나 팔려온 자도 아니고 어쩌다 우연히 던져진 자가 아니라 보내어진 자라는 사실 앞에 확고한 고백을 흐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 고백을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손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라 진주에게 충분히 보세요.